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우리 서 목사님하고 제가 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서 목사님이 학교 후배이긴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교회 건축 때문에 제가 3번의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계속 거절을 했어요. 제가 부임한 지 5년 만에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고 지난 2월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입당이 됐습니다. 근데 건축 기간 동안에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것이 특별한 교회 사역 외에는 외부 행사 절대로 나가지 마라.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올 봄에 부산 장신대 개강 예배 설교도 요청이 왔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서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번에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이제 핑계댈 게 없죠. 예배당 건축 다 끝났으니까. 가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차 싶은 게 저희가 예배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가 12시 45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막 차를 타고 와야 이 2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늦으면은 또 분위기도 이게 또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부산 지리를 제일 잘하는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러고선 여기를 막 정신없이 왔어요. 오다 보니까 막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 시간에 도착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거절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3년 동안 아무래도 거절하면서 기다렸던 그 기간만큼 오늘 말씀이 숙성돼서 더 깊은 맛날 줄로 믿습니다. 전해드리니까 오늘 새가족 양육부 헌신 예배라고요.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양육부 새가족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이 들려져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방황하는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양정교회 만나서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제에서 들으니까 양정교회 소문이 좋게 거제도까지 들리더라고요. 바다 건너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까? 오늘 출발선에 이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 양육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좋은 양정교회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내가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내가 만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새가족부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양육부원들, 그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새가족부원들이 사실은 찾아오는 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첫 5초간의 그 첫 만남이 그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을 잡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딱 봐서 5초만 딱 째려보고 있다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응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판가름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웬만해서는 처음에 좋은 인상을 못 가지면 뒤에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얼마나 환하신지 아마 우리 새가족 부원들 만나는 모든 분들은 좋은 인상 가질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5초 동안에 평생 남을 인상을 갖게 되는데 새가족뿐만 아니라 새가족 위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인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이 돼야 되죠. 예. 우거지 밥상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딱 봤을 때 야, 정말 우리 양정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 성도들의 얼굴에서 벌써 웃음이 환하게 피어있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드는 인상,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그런 인상을 한번 펴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또 보니까 좋으시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분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먼저 그 사람을 인지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인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각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다음이 바로 목소리인데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7%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뒤에 두고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이 시각적인 효과에서 아,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정말 푸근하고 좋다, 이런 인상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환한 미소인데 여러분 이 미소를 띠는 웃음 중에는 진짜 웃음이 있고 가짜 웃음이 있어요. 진짜 웃음을 뒷센 미소라고 그러고 가짜 웃음을 팬 아메리카 미소다 뭐 이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웃는데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주름지는 그런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보면 여자분들은 눈에 주름지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잡고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주름 안 지게 하려고. 그런데 사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눈에 주름이 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정말 저게 진짜 웃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했어요. 정말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효과가 어떤 건가. 1960년대 한 여학교에 앨범을 놓고선 그 앨범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연구를 했어요. 정말 진짜 웃음을 하는 사람과 가짜 웃음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눴더니 반 정도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동안 뒤에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렇게 놓고 분석을 했더니 진짜 웃음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 때문에 이렇게 잡지 말고 진짜 웃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웃어볼까요? 예, 시작. 예, 예. 그냥 옆 사람 쳐다보니까 기가 차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왠지 멋쩍어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웃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저 꾸미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정말 행복감이 넘쳐야 그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면을 쓰고 만나려고 그래요. 새가족 양육부다 그러는 그 새가족부의 가면을 이렇게 머리다 얼굴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 새가족부니까 웃어야 돼. 그런데 진짜 웃음이 아니라 가짜 서비스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잘하는 거지요. 진짜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 웃음으로. 많은 경우에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항전직 직분 받으신 분들이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아요. 저희 동기 중에는 전화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러고 전화 받는 거룩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목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전화만 딱 하면 할렐루야. 성도들이 혹시 전화 받을까봐, 전화했을까봐, 그래서 그 전화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나야 이러면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를 바뀌어요. 어떤 분은, 우리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은 집에 전화를 하면 본인이 절대로 전화를 안 받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게 시켜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받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안 해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거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모를까요? 다 알지요. 척 보면 알지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면 쓰고 만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 은혜롭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가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한 모습, 그것을 미소로 할매 얼굴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런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이 가면 쓰고 만나면서 만날 때는 내면과 내면 깊은 것이 만나지지 않아요. 가면을 쓰면 그냥 겉모습으로 만나게 되죠. 이걸 스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치는 관계가 있고요. 진짜 내면과 내면에서 만나는 그런 진실된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은 진실된 내 안에 내면이 서로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만남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으로 가면 쓰고 만나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과 내면이 만날 때 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천에 들어가서 이제 탕에 목욕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한 사람이 탕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탈의장에서 옷을 벗는데 이상하게 한참을 꾸물거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오는 건 봤는데 뭘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서 탈의장에서 그러고 있는가. 이분이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옷장에 벗어놓은 그 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는데 그걸 몰래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탁 들어와서 탕에 앉으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른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 옷장을 열어서 정말 10만 원 들어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1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옷장을 뒤지고 있으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이 탕에 앉아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옷장에 5만 원이 들어있는데 저 사람이 가가지고 이 5만 원을 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싹 들어와서 또 앉으니까 아, 그래 괜찮구나. 그래서는 서로 안심을 하고 씩 웃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먼저 있었던 한 사람이 툭 하고 말을 던지는데 형님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었던 분이 씩 웃으면서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만들어낸 얘기인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요 서로 못 믿는다는 거 그 얘기하려고 이 예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는 것 같은데 성도들끼리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면과 내면이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겉모습으로 가면 쓰고 불신하면서 자꾸 만나지니까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딱 바울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많은 수식을 붙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수식을 붙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서신을 받는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굳이 이것을 강조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경도 따지고 여러 환경도 따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꼭 이렇게 변호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사도 바울이 다른 수식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거부감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바울의 모습을 전해도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도 같이 부둥켜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리고 우리 새가족 양육부가 그러한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쩜 저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큼 좋은 소문난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서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왔으니까 가르쳐드릴게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부류가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 특별히 새벽기도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면 목사님들이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거 뭔가 터졌어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지 하나님이 꼭 야,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는 우리 서목사님이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계속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문제 아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는 그 성도들이 갖춘 그 조건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지요. 6절에 말씀해 보면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이 저거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은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만듭니다. 5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큰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소문난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열두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는 순간에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 주변에서 얼마나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데 내게 손댄 사람을 찾으라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그냥 무리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흡족해서 그 마음에 흡족한 대로 믿음의 역사를 그에게 흘려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의도하지 않게 그 능력을 끌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주님의 하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읽어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및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오늘 새가족부 헌신예배니까 충북 제천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저는 여전도에 우리 임원하시는 장로님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여전도 연합회 전 총회에 가가지고 전해들었다는 거예요. 충북 제천의 한 교회 권사님, 새가족부 담당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지 신천지가 들어올 엄두를 못 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본래 침투하려고 딱 들어오면 이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이름하여 개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인지 하여튼 신천지 교인만 딱 오면 이 개코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없는 냄새가 그 사람에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왔다가 그 개코에 잡혀가지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가족부 의원들이 개코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마다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허무는데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발견만 하면 교회가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에 이런 일도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우리 새가족부한테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근데 저희 교회는 또 장로님 한 분이요. 모든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딱 새로 오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탁탁 집어냅니다. 우리 새가족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사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감사하고 기억나게 했냐면 그들의 사랑의 수고였어요. 사랑의 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됨의 표징이 술, 담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됨의 표징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됨의 표징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것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양정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누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을 본인들이 알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그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은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웃어주고 좋은 얘기해줘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좋은 말 나가기도 쉽지 않고 웃어주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되 수고로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코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엄청난 노력이 소요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클레이는 이 수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과 에너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노동하는 것, 이것을 수고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서 애쓰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마도 새가족부, 양육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수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흔적이 뭘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사실은 성도들 중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교회 다시 온다고 왔는데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다시 좌절하고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막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에 주님 복음 전하면서 많은 흔적들이 있죠. 상처로 얼룩져 있는 흔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주님 앞에 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참아야 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새가족부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칭찬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에 인내해요. 여러분 소망은 바로 우리가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집트에 3000년 된 피라밋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3000년 됐으니까 기가 막히죠. 이걸 발굴을 해가지고 영국의 이 대형 박물관으로 이사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한 직원이 잘못해서 3000년 됐던 꽃병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이거 엄청난 유물을 깨뜨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 꽃병이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작은 씨앗들이 발견된 거예요. 3000년 됐으니까 얼마나 쭈글쭈글해져 있었겠어요. 이게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이거 뭐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과학자들은 그러지 않았던가 봐요. 이걸 가져다가 비커에다가 물 담아놓고 이것이 정말 살았나 안 살았나 연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일주일 돼서 이 쭈글쭈글하던 씨앗이 점점 생기를 쫓았더니 뿌리가 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집트의 피라밋은 왕의 무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절대 권력자인 이 왕이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믿고 왕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를 하고 장기들도 방부제 처리하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든 게 미라예요. 그런데 3000년 된 그 왕의 무덤에서 왕은 전혀 부활하지 않았지만 쭈그러졌던 이 씨앗은 생명으로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인내가 필요하대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 아래에서 버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교회 안에서는 기둥처럼 쓰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은혜롭게 이어가기 위해서 버티는 일들이 필요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버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들 올 때 별의별 모습의 사람들이 오지요. 뭐 때로는 뭐 신방한다고 그랬다고 막 항의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뭐 본인들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막 해붙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인내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내의 열매는 달아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 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좋은 소문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 소문이 나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칭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시는 좋은 소문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